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한 주제를 조금 묵상하며 또 조금 나누고자 또 여기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른 말을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늘 깨우침을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를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거기에 일치하도록 힘쓰는 그런 지혜와 순종심과 충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종은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종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또 이러한 말씀들을 주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도 애들이 좀 윤리에서 제목부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산하제한과 피임, 무슨 설교 때 그런 얘기도 하는가 그러고 싶은 제목이고 생물의학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그러네요. 생물의학적인, 예, 생물의학적 문제들,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먼저 산화제한과 피임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산화제한이라는 것은 산화제한, 출산 제한한다는 말이죠. 산화제한은 임신과 출산을 자연적 혹은 인위적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제한도 인위적인 제한도 다 통틀어서 산화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 언젠가 지난 시간인지 지지난 시간인지 낙태에 대해서 또 좀 언급했었는데 낙태가 태아 살해의 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낙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했죠. 물론 그런 부득이한 여러 어려운 사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자, 낙태가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연적 혹은 인위적 방법을 통한 우리가 피임 문제만 여기서는 좀 생각해 보시라. 피임, 산화제한. 산화제한은 낙태도 들어가는 일이지만 낙태는 죄니까 죄라고 이미 말했고 피임 문제. 산화제한 즉 피임은 성도에게 가능한 생각이며 합당한 생각인가? 결혼의 한 목적, 결혼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는가요? 서로 돕는, 또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고 의지하며 산다고 조금 넓게 표현하면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둘째는 자녀 출산의 목적이 있고 셋째는 음행 방지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성경이 보이는 결혼의 목적은 그런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결혼의 한 목적은 자녀 출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성도에게 복된 일이라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오늘 말씀에도 그랬나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부터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고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이란 말이죠. 자녀 출산은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 처음에는 젊을 때는 정신없이 낳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자녀가 얼마나 복된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셨지 귀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똑똑하고 또 말도 조금 가르쳐주면 말을 어떻게 참 잘하는지 애기들이 그리고 잘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복되죠. 점점 커서 나중에 커서 든든한 젊은이들이 되면 정말 부모는 더할 수 없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다 인류를 멸망시키고 여덟 명의 노아의 식구만 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식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장 28절 말씀과 똑같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두 명 있었을 때에도 그런 말씀하시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고 여덟 명 남았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인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아마 70억이 넘었나요? 많이 번식을 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나라. 이제는 너무 인구가 많아서 곤란하니까 그만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그런 시지요. 127편, 128편이 다 그렇죠. 127편에 보면 그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을 때 자식을 낳죠. 나이가 많으면은 여성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자식을 낳기 어려워지니까 가임 연령이라는 때가 있으니까 젊을 때 결혼하고 젊을 때 자녀를 낳고 그러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전쟁하는 전사들, 장사들, 활 잘 쏘는 전사들 요즘에는 총을 쏘지만은 옛날에는 총이 활이죠. 활을 잘 쏘아서 총도 잘 쏘면 아주 명사수가 돼서 뭐 요새는 총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총 자체가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무슨 보는 그런 망원경 같이 뭐가 달려 있어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쏘면은 정확하게 맞겠지만은 옛날 총은 우리가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총 그런 게 아니라 6.25 때 쓰던 애망이나 칼빈 그런 총을 갖고 연습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가르쳐 주는 대로 잘 하지 않으면은 맞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잘해도 어떤 데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가르치는 대로 하면 거의 정확하게 잘 되죠.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 대신에 활을 다 쏘니까 활을 쏘는데 여기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다. 자식을 화살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화살 가지고 딱 쏘면은 그가 화살 하나를 가지고 큰 일을 이루잖아요. 상대방 장수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전통은 화살통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은 화살이고 그 다음에 전통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듯이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 그런 얘기죠. 시편 127편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 자식이 좀 많으면 그렇게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할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좀 많은 그런 가정을 보면은 아주 부럽지요.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 가지고 커서 훌륭한 잘만 교육하면은 자식을 암만 많아도 믿음 없이 키우면은 아이고 세상에 나지 아니한 만 못하다 그런 자식이 되겠지 되기도 하겠지만은 바로 잘 키운다는 전제하에 잘 키우면 그 자식이 나중에 훌륭한 각계각층의 귀한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잘한다 그런 말하든가요,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산하 제한과 피임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거 아니에요? 합당치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성도에게 그것은 합당치 않다. 산하 제한의 생각, 세상의 여러 이유들을 들은 생각, 뭐 예, 인구 폭발이니 자원 고갈이니 식량 고갈이니 등의 또 여러 이유들을, 오늘 뭐 젊은이들은 다른 이유들을 대겠지만은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데 한 명 나오면 그 아이 대학까지 교육시키려면 그 감당을 못해요. 집은 어떻게 하고요? 안 돼요, 안 돼. 한 명도 두 명, 아이고 두 명, 세 명 그러면 다 쓰러지려고 할 그런 이유를 대겠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구의 장래를 인간 스스로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지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예언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인구가 많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인구가 적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작정하신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인구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글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가상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좀 낳고 그 자녀 중에 나의 택한 자가 이런저런 몇 명이나 있겠다 의도를 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려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드리는 것이 옳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감사히 자녀를 내가 낳고 힘은 들지만은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자녀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우리의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리가 나이 들 때에는 대부분 집이 많았어요. 6.25를 지나서 아마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전부 5명, 6명, 7명까지 자녀들이 참 많았고 어려운 시절에 뭐 유해해서 그런 건 아니죠. 집안에 예, 큰 겨울에 추우면 한 방에 이불 펴놓고 그 속에 다 발을 놓고 자는 그런 집도 없지 않은 그런 시대였고 어렵게 살면서도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이죠. 2022년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출산율이 0.78, 출산율도 뭐 합계 출산율 무슨 출산율은 복잡하긴 한데 대충 그냥 기억하기 쉽게 출산율이 0.78명 출산율이 뭔가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 여성들의 숫자 비해서 그다음에 낳은 그 출산 수를 가지고 나누고 곱하기 천을 해주면 출산율이 나온다고 뭐 그러더군요. 그래서 여하튼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0년 OECD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조금 그래도 반듯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모임 몇십 개국이 되겠죠. 거의 OECD 거의 평균을 보니까 평균이 1.59명이더라고요. 아주 많은 높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꼴찌에 가까운 그런 출산 0.78명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은 1.59니까 거기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출산율이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됐는지 여러 이유가 있고 하겠지만 매우 현실적으로 그들이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이죠.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현실감이 없었는지 계산을 할 줄 몰랐는지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 어려운 것은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을 테이지만은 그들은 출산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그것은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의 큰 위기입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 직결되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 그들이 내는 세금이 적어지고, 세금 적어지고, 일하는 일손이 부족해지고, 예? 그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나중에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벌써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노동력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채용하지 않으면은 잘 나라 사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인류 역사 초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뜻은 그 후에 변경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이제는 자녀 그만 낳아라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받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찰스 프로반에 의하면 찰스 프로반인 사람이 산하 제한에 관한 성경적 견해 그런 글을 어느 기독교 신문에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루터는 산하 제한을 동성애와 같다고 말했다. 루터는, 나는 루터의 글을 직접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았죠. 루터는 산하 제한을, 산하 제한을 아주 반대했다는 말이죠. 동성애가 죄처럼 산하 제한은 옳지 않다. 루터의 생각이, 물론 다 지금 완전한 100%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루터의 생각이 그랬다 그런 걸 인용하고, 칼빈 선생,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은 산하 제한을 미래의 인격들에 대한 살인이다. 아, 그것도 강한 말이군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출산해서 출산된 자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택자들이고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해버리면, 산하 제한을 해버리면 미래에 출산해야 될 인격들을 내가 죽이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런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강하구나. 칼빈도 생각이 매우 강한 말을 했구나. 또 도르트 회의,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결정한 도르트 회의는 피임이 낙태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성경 주석을 출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다 옳다고 꼭 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주석을 출간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이 매우, 피임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라는 말이겠죠. 또 웨슬리는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은,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다 강한 그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피임이, 피임 임신을 피하는 피임이 음란과 부도덕의 은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심히 죄악된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콘돔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뭐 가르친다는 말도 있고, 자, 그렇게 하면 임신만 하지 않으면 결혼 전 혹은 결혼 외의 성관계가 괜찮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피임, 아무리 임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혼 전 혹은 결혼 외의 성관계는 그것은 명백한 죄악이기 때문에 권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허용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콘돔을 가지세요,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관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특별히 오늘날 피임 방법 중에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공부라고 할지 준비하면서 책에도 써놨지만 사후 피임약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사후 피임약, 그것은 RU486, 그게 검색하니까 그런 것 나오더군요. RU486 또 놀레보 NORLEVO 논레보 이런 피임약이 사후 피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고 즉시 그 약을 먹으면 임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은 임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치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임신은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성관계를 통해서 수정이 된다고 말합니까? 수정은 됐지만은 그 수정이 여성의 그 태아의 자궁에 착상되지 않도록 방해함으로써 피임을 시키는 약이라는 말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피임약이 아니라 태아 살해약입니다. 결국은 임신을 하긴 하지만은 자궁에 착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그렇게 피임을 시킨다는 말은 그건 피임약이 아니죠. 그건 표현이 근사하게 사후 피임약이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판매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약입니다. 응급 피임약 혹은 경구 피임약 이렇게 불리는 사후 피임약은 그것은 피임약이 아니고 일종의 낙태약이다. 낙태하는 약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피임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피임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모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 심히 나쁠 때에 그것을 피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몹시 나쁠 때에 임신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고 또 두 번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임신해야 된다. 그것도 참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스스로 피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셋째로 저도 자신이 그렇게 실천한다고 한 셈이지만은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 때문에 그렇죠. 목사나 선교사가 선교 지역에 나가서 결혼을 안 하고 나갈 수는 없고 같이 나가는데 나가서 자녀가 많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목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모든 사역에도 자녀가 많은 것은 쉬운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생각이 다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 전도사 시절에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겪으면서 아무 준비되지 않고 내가 결혼을 했구나 하고 내가 결혼한 그런 모든 과정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그런 스스로 자녀 출산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피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하고 생물의학적인 문제들 조금 넘어가 봅시다. 현대의학의 발전 속에서 여러 가지 생물의학적인 문제들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기 및 조직의 채취, 몸의 장기나 조직의 일부를 채취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는 일,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있죠. 헌혈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죠. 피를 남에게 줄 수 있는가. 그러나 헌혈은 일반화되어 있어 믿는 이들도 헌혈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좋은 일이다. 또 피를 주지만은 얼마 지나면 다시 피는 재생이 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한쪽 눈이나 정 우리가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인데 한쪽 눈이 두 눈이 다 실명되었을 때 한쪽 눈을 내가 제공하겠다. 누가 그렇게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또 신장이 우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보조신장 같이 보이는데 콩팥 말입니다. 신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신장이 없으면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신장은 피를 늘 걸러줘서 맑게 해주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신장 하나를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기증하겠다, 주겠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 사람의 간도 간의 일부를 잘라서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간의 일부를 그래도 우리가 다시 생활할 수 있고 또 간 기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럴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기증자의 몸에 특별한 해나 위험이 없는 경우 기증자가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러한 채취와 사용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돈 거래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합당치 않다고 보죠. 그러니까 장기 매매 이런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신의 장기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고 또 두 번째 장기 기증 그건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죠. 장기 기증은 사람이 죽은 후 자신의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장기를 남에게 제공하는 것을 장기 기증이라고 하죠. 고도로 발달된 의술에 의하여 눈이나 각막이시 각막을 우리가 기증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눈이나 또 폐나 신장 등의 장기를 남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선한 일이고 장기 기증자가 죽기 전에 확실히 약속했거나 동의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장기 기증도 권장할 만한 좋은 일이다. 셋째로 배아줄기 세포 연구 우리가 얼마 수년 전에 아주 나라에 뜨거운 하나의 그런 그 문제였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문제죠. 배아 줄기세포.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신기해서 줄기세포는 우리의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로 알려진 세포입니다. 아주 예, 그런 그 재생 능력이 강해서 환자들이 줄기세포가 바로 예, 입력이 예, 그 주입이 되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알려진 세포죠.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 연구가 많은데 그중에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난치병 치료를 목표로 한 줄기세포 연구 중 사람의 난자에 여성의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해서 사람의 배아를 만든 후 체세포를 이식하면은 배아세포가 되는 모양이죠. 사람의 배아를 만든 후에 그것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연구를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라고 하는데 유명한 황아무개 교수 다 사람들이 아마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연구의 문제점은 여러 개의 난자들의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서 사람의 배아들을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배아세포라는 것은 수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배아들을 만든 후에 그 중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몇 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한 후에 이게 문제입니다. 확보한 후에 그 배아들을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배아들이 뭔데요? 배아들은 아까 수정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것인데 그 배아들을 줄기세포만 뽑아내고 그 배아들을 다 폐기 처분한다. 죽인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황모 교수는 그의 실험에서 185개의 난자에 난자를 많이 확보했네요. 여성의 난자 185개의 난자에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서 사람의 배아를 만들었답니다. 많은 배아들을 만들고 여기에서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많은 185개의 난자의 체세포를 이식해서 그래서 배아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으니까 대단한 줄기세포를 확보한 셈이죠. 그리고 줄기세포가 추출된 배아들과 나머지 배아들, 추출하지 못한 실패한 배아들, 또 새 추출된 배아들 다 아울러서 그 배아들을 폐기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수정란입니다. 라고 하는데 배아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고 자궁에 착상되면 그 배아는 여성의 자궁에 착상이 되면 착상에서 영양분만 공급받으면 태아로 자랄 수 있는 인간 생명입니다. 그것은 아까 수정란이란 말은 인간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아주 초기의 형태죠. 이 배아들을 폐기하는 것은 배아 사례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 사례의 문제를 거기에 담고 있는 문제다.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연구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단해야 된다. 배아 줄기세포 연구, 황아무개 교수와 같은 그런 연구는 중단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아닌 성체 줄기세포나 제대혈 줄기세포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환자의 골수나 피부에서 분리한 줄기세포가 있답니다. 그것은 성체 줄기세포, 더 어려운 그런 이 작업이라고 하죠. 또 태아의 탯줄에서 분리한 제대혈 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가능하고 권장할 만한 그런 일이다. 그런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또 네 번째, 인공수정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인공수정,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인위적 방법으로 임신케 하는 것을 인공수정이라고 하죠. 남편에 의한 인공수정, 즉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아내의 자궁에 집어넣는 일은 그것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이니까. 그러나 인공수정에서 남편 이외에 다른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그런 일도 있죠. 우리가 들어듣잖아요. 어떤 유명한 인사가 그런 남의 그 정자를 우리가 해서 그런 임신을 했다 알려진 인물도 들어있더군요. 이것은 일종의 간접적 가늠과 같은 것이죠. 간접적 가늠이다. 그래서 그런 인공수정은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인공수정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 되는 그러니까 남편의 정자를 가지고 만일 아내가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간접적 가늠과 같으니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다. 그런 시도보다는 양자라는 타인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한 바에는 양자를 이미 낳은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어릴 때 입양해서 잘 키우면 입양자들도 부모가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됐습니까? 입양된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잘 기르는 문제에 많이 관계돼요. 후천적으로 교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가 큰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관 수정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이 있죠.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후 아내의 자궁에 넣어 착상토록 하는 것, 이것을 시험관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임의 그런 클리닉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많이 들어서 그런 용어들은 알고 있을 터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관 속에서 수정하고 그것을 아내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그 성장하게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허용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알려져 있는 시험관 수정은 단순히 그런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알려져 있듯이 그 한 번의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정란을 여러 개 만들고 여러 개 수정을 시켜놓고 시험관에서 그중에 몇 개를 사용하고 그래서 성공했으면 아 성공했다. 그리고 나머지 수정란은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배하 사례와 같은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다. 성도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한 번에 하나만 수정해서 만일 시험관 수정하고 그것을 자궁에 착상하는 것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수정란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할 때는 그것은 성도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 또 여섯 번째 대리모라는 문제도 드러나옵니다. 그것도 간혹 그런 문제들이 알려지는데 대리모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자궁을 고용하는 것을 말하지요. 즉 아내의 자궁이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관 수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유전자가 있는 수정란을 만든 후에 그것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케 하는, 대신 낳아주는 거죠. 말하자면 옛날에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런 대리모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리모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리모의 또 그러나 대리모의 심리적인 고통, 대리모가 자녀를 지금 임신해서 자기가 출산해 주는 역할만 하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가 단순히 그런 낳아주는 도구로서의 자녀입니까? 대리모 자신의 심리적인 고통이 많고 또 모건의 문제, 그것이 나아서 그 아이의 엄마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죠.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부부관계에서의 임신과 출산이기 때문에 대리모는 성경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하겠죠. 일곱 번째, 성전환수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전환수술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 가진 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의술 행위입니다. 오늘날 의술의 발달로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또 남자로 태어났지만 본래 여성적인 본성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런 남성들이 있어 보이죠. 또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본래 남성적 본성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또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극히 부자연스러운 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냉동 보존술.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냉동 보존술. 냉동 보존술은 사람의 몸을 냉동 상태로 보존하였다가 훗날 고도의 의술이 발달된 때에 다시 소생시키겠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동된 몸은 죽은 몸과 같은데 생명이 떠난 상태인데 그 영혼이 어디 갔다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인데 그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천국 혹은 지옥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장차 생명이 소생된다면 그 영혼이 과연 그에게로 돌아올 것인지, 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인데 냉동 보존술이 몸의 죽음을 회피하는 생각으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고 봐야 하겠고, 또 하나 아홉 번째 인간 복제,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죠. 인간 복제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사람을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란, 지금 아까 수정란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에게 수정란은 수정 후에, 수정란이 형성된 후에 3, 4일까지는 2개, 4개, 8개 복수로 분할해도 분할된 수정란들은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질 뿐 아니라 정상적 상태로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또 분할된 수정란은 2, 3일 정도 배양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성장하며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 완전한 태아로 성숙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과학자들이 그까지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다 알아냈으니까. 그래서 수정 후에 3, 4일까지 그때는 그렇게 증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자, 이런 수정란 복제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쌍둥이의 출산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된 후에 이것이 3, 4일 안에 둘로 결국 분할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그런 성격의 성질의 두 쌍둥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자, 이 수정란 분할에는 미세 조작기계라는 의료장비가 사용되는데 국내에 불임 전문 병원들에도 다 이 장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정란 복제가, 우리가 임신한 수정란이 3, 4일 내에는 그것을 똑같은 수정란으로 분할시켜서 똑같은 두 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세 조작기계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수정란 복제는 국내에서도 가능한 시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수정란을 복제를 하면 똑같은 쌍둥이들이 많이 나오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 복제는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고 창조자 하나님께 일종의 도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또 복제된 사람 참 복잡하죠. 그의 부모는 없고 원본 인간과 구별할 수도 없으므로 복제된 사람 개인의 심리적인 혼란과 사회적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복제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시도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렇게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 유전자 접합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더군요. 유전자 접합이라는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더 개선된 사람, 예를 들어 지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 정보,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그 모든 지도처럼 만들어서 읽는다, 그런 표현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무엇이 연약한 것은 유전자 정보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대체시킨다, 그것만 제하고 바른 유전자로 집어넣고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면 아주 건강하고 병도 걸리지 않고 하는 좋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식물계나 동물계에서 얻은 유전학적 기술을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창조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교만일 뿐이며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10가지 생물의학적인 여러 문제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인본주의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부정하고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죠. 거기에는 절대적 윤리 기준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사회에 유익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기준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을 사람의 사상과 도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결혼과 부부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대계명의 원칙이니까 배아세포, 배아살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이것은 간접간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할 수 없는데요. 분명하게 거어야 될 선이 있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결혼과 출산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임 기간에 결혼을 해라 해서 자녀를 적절한 자녀들을 좀 출산하고 잘 키우도록 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여건이 건강과 경제의 여건이 허용한다면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잘 키우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 이 어려운 여러 문제, 산화제한과 피임의 문제, 또 현대의학에 의한 생물의학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대가 복잡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주님 입각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결혼과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출산을 귀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귀히 여기며 또 실천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